오늘 저희가 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빵으로만 살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나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예수님의 그 수제자 이렇게 이제 많이 불리는 그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덕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또 형제의 친절, 사랑, 이렇게 여덟 가지의 요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이 여덟 가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도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나열된 이 여덟 가지가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무작위로 이렇게 여덟 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이렇게 덕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쌓아갈 때 이 믿음 위에 첫 번째로 이제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덧붙여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단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어떤 영적인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이 성숙의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는 어떤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이 일곱 가지 요소가 풍성하게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여덟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빈약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요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이 여덟 가지 요소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눈이 먼 자다. 구절 보세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 먼 자요. 그렇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먼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멀리 내다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덟 가지의 이 요소가 순서대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든든하게 서 있고 싶은데 또 어느 순간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보면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것들을 행치 아니하면 필연코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것,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이 여덟 가지를 순서대로 우리 안에 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한번 크게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일개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크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게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떤 충고이기에 우리가 이 충고를 보다 더 유의 깊게 유의해서 그래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이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내용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세 개까지만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우리의 그 믿음의 출발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덕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우리에게 절제가 있든지 경건이 있든지 형제 친절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쌓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쌓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갖게 된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 또는 뭐 어디 이런 그긴 폭포에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람이 외줄을 타고 뭐 건너가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자신 있게 그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지금 물결은 그냥 이 엄청나게 이 귀청을 때리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유유히 중심을 잡으면서 여유 있게 잘 건너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박수를 치겠죠. 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왔다 갔다 해도 안 떨어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누군가를 제 어깨에 태우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으니, 누군가를 제 어깨에 태우고 제가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나와서 제 어깨에 좀 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묻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 외줄 타는 이 사람이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 혼자서 그것을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것을 신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외줄을 우리가 탈 수 없는 이 외줄을 아무도 탈 수 없는 이 외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깨에 태우고도 얼마든지 그 줄을 건너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아 그렇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 내 죄를 예수님께 얹어놓으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안심하는 것. 아, 내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넘어갔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지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땅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떼어내려도 낙하산이 펴지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전하게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땅에 서서히 내려온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본 것,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안전하더라.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내가 그 낙하산을 지고 동일한 그 헬리콥터에 올라타서 실제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대.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대. 그분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욕을 다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렇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이 불편해서 목발을 짚게 될 때, 그 목발이 단단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주어도 그것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실 그 목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냥 목발을 내가 집어도 부러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발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발을 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서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죄 용서에 대한 평안함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죄 용서로 인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음으로써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지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내가 좀 잘못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지금 이 순간에 불편해진 좀 관계,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일 뿐이지,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죄송함이나 그런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내 죄가 정말 사해졌을까? 그 불안감 때문에 매주 일주일 내내 죄짓는 생활을 하다가 매주 주일날만 되면 와서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부터 다 끌어내서 매주 반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시군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다른 믿음, 일단 큰 믿음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그만큼 큰 믿음은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필요했던 그 동일한 믿음이 사실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은 늘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모셔드릴 때 그 믿음과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은 그야말로 이제 출발점이고,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골인 지점까지 나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할 그 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물 경주 아시죠? 허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넘어야 하는 그 허들이 이제 덕입니다. 덕. 우리 덕스럽다 할 때 그 덕. 예. 사실 이 덕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덕을 갖추는 것, 이것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또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실 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늘 그 덕을 존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덕을 많이 쌓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해탈도 하고 열반에도 이르고 또 득도도 하고 극락에도 가고, 그렇죠? 윤회의 수레받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그러한 상태로, 그렇죠? 축생에서 뭐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상태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빠진 덕,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덕, 믿음이 빠진 덕은, 그 덕을 쌓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덕을 쌓아도 믿음이 그 안에, 그 아래 그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밑 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은 바로 상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사회에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소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열심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에 7일을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에만 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살림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일들만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무슨 새벽기도, 철야 예배, 또 뭐 신방,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헌신이 돼 있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남편이 볼 때 그 여자가 정말 미쳤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장 주된 임무는 남편을 내조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자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은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사이비 교주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치고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교회에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가정의 일을 자매들이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제 연로한 여자들이 교회 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도록 가르칠 것이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까? 이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덕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 도덕성이 결여된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예는 뭐 이 제가 지금 가정주부를 이야기했지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부패의 주범들이 다 누굽니까? 대형교회 장로들. 예, 집사들, 그렇죠? 예, 권사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서 덕을 상실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부흥을 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이 믿음의 단계에 비춰서 볼 때 한국교회의 믿음은 첫 번째 단계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하는 허들,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달려나가서 첫 번째 덕의 허들을 넘고 그 다음에 넘어야 할 허들이 지금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지식이 결여된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이 와도 크게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 13장 9절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신천지가 극성입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뭐 모든 직책을 맡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천지니 뭐 이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니 뭐 어쩌고 하는 이런데에 쉽게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다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 여정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에 열심히 하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집 한 채 바칠 분 손 드세요 하면 손 들고, 자동차 바칠 분 손 드세요 하면 손 들고, 다 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이단들의 코가귀에서 끌려가는 것입니까? 다 방언했지 않습니까? 다 병고침 집회에 쫓아가서 병고침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덕도 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느껴왔고 생각해왔고 교육받고 이렇게 형성된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경의 하나님과는 더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러한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자꾸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는 분들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에 문제가 없고 아들, 딸 좋은 대학 다 척척 붙고 그럴 때는 그 믿음이 더없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이 망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들이 대학에 떨어지게 될 때 당장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 쓸모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의 결과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그 믿음 위에 쌓았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비록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 지식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교만하지 못 가진 자가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재물을 가졌건 파워를 가졌건 지식을 가졌건 뭔가 자기가 가졌을 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와 동일한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는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 단체로부터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날 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해 주신 성경인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칼빈주의가 비성경적인지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파를 형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왜 로마 캐톨릭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인지, 왜 우리가 오순절 은사운동을 배격하는지 뭐 줄줄줄줄줄줄 모든 이슈에 관해서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야말로 한국교회 내에서 유일하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유일하게 참된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지식,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지극히 냉소적입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있고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분들이 놓친 것은 제가 믿기로 덕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지식을 쌓을 때 이 지식 밑에 층에 지금 먼저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덕이 없는 지식입니다. 덕 위에 쌓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의 바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당히 소유한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되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그 믿음 위에, 자신들의 믿음 위에 덕을 먼저 쌓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의 결여가 그들의 믿음을 몰상식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에 덕을 더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 또한 덕이 결여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교만으로 몰고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 이슈는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악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온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런 이슈들을 차근차근 온유함으로 덕을 쌓은 지식으로 했었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내에서 다른 교파 교회들 내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배척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볼 때 덕스러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덕 위에 쌓여진 그러한 지식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덕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는 데만 열심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손해지는 데 게으르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그 모 단체의 사람들과 아무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만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될 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자로서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서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바탕 위에 충분히 올바른 바탕 위에 이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도덕적이고 상식적인가? 우리의 믿음이 덕스러운가? 그 덕 위에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쌓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 지식이 우리를 또는 율법 폐기론자로 방종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